예,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슬퍼했던 친구들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욥의 탄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입을 벌려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저는 욥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어쩜 이것이 나의 그 잘못된 위로와 똑 닮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위로와 어쩜 이리 똑같을까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것은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한다는 말로 또 사람들을 쉽게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아프게 하는 칼이 될수 있다는 것, 찌르는 송곳이 될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위로의 첫 번째 전형, 욥의 첫 친구의 그 잘못된 위로와 욥의 반응, 우리 함께 4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욥기 오늘 말씀은 본문은 결론적으로 욥의 반응 6장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4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장에 욥이 막 탄식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께 막 외치고 그리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할 때 이제 그걸 다 듣고 있던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예, 이제 말을 꺼내는데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4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죠? 네가 뿌린 걸 거두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 너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그러냐? 너의 인생을 한탄하냐? 너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이런 입으로는 다르게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네가 뭔가를 잘못한 걸 거야. 생각해봐. 기억해봐. Remember now. 도대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한 자가 어디 있는가? 자업자득이고, 또, 내가 분명히 실수한 게 있는 거다. 죄를 지은 게 있는 거다. 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한번 쭉 읽어내려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여러분, 뭔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대단한 하나님의 방문? 어떤 하나님의 직통 계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런데 얼마나 리얼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느니라. 아주 그 정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죠? 지금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준 생각 말이야. 너에게 전하는 말이야. 내가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봤어. 기도할 때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체험을 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영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영상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아,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한 목소리를 들은 거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엘리바스 친구의 말은 구구절절 다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책망하세요. 욥을 잘못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가 지금 경험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그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아니면 그가 보는 환상이 헛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기도에서 음성 들었다는 말로 사람의 말을 후벼 파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가 아주 충만한 교회인데 그 기도의 리더 되시는 분이 예,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어, 결혼한 부부에게 헤어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부부인데 말이에요. 헤어지란다.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가정에 믿음으로 결혼한 뭐 불신자의 가정이야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신자들이 어떤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음도 없이 어떤 경외심도 없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건 크게 문제 뭐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헤어지는, 근데 그거를 응답을 운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 기도하는 중에 말씀했는데 헤어지란다. 이건 무슨 점쟁입니까? 무슨 우리가 궁합 보는, 사주 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양이 다르지 사실 권위를 내세우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하고 얼마나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하고 위로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상황과 맞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적용과 말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 젊은 우리 처녀들이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상이, 죄송해요, 권사님상이랬잖아요. 예,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더군다나 내가 기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 마음속을 다 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이 또한 모범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또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내가 마음으로 존경할 만큼 그런 멘토냐 리더냐 그렇지 않은데 자꾸 가르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더욱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절레절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 옳은 말이지만 굉장한 말은 아니에요. 예, 자업자득이고 네가 이렇게 한 대로 너는 벌을 받게 된다. 지금 자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신다. 그런데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은 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친구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하죠. 얼마나 기막힌 말들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충고, 조언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요. 4장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야, 너의 기도 안 해. 그런 말이에요. 예,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는데, 나라면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겠는데, 이렇게 위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뭐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 하나하나를 뒤집어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말이죠. 이런 걸 위로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을 구출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죄의 씨를 거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회개하라. 자, 또 나름 위로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류에 빠진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의 실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신여. 벌써 징계예요. 징계. 욥은 지금 뭐죠? 까닭 없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혼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전제해버린다는 거.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어. 아예 이 말은 이걸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로도 위로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일인데 이게 다 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징계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인가 조심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보세요. 예, 다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위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이제 6장까지 빨리 왔어요. 예, 그러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나는, 친구들아,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영문 없이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듯한 느낌이다. 친구들아, 너희가 그 고통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친구들아,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구들아, 그러니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 씨를 뿌리고 거두고 있다는 말,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말을 합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 내가 정말 실망을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 친구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동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정. 예. 여러분, 이것이 욥기가 던져주는 우리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깨우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위로자가 될 일이라는,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요. 나는 동정을 원했다는 거야, 친구들에게. 자,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저주에 가까운 말로 정죄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왜 친구들은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심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것은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 것이다. 뭐가 두려운 거죠? 의인인 친구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자기들도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꿰뚫는 지혜인 것이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볼때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적인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나누고 마칠게요. 옳은 말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이 욥의 고통에 사무친 절규입니다.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은 인정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경전에는 맞는 말인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나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고, 너희는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 사람 보면 어떻게 옳은 말을 할까? 꾸짖을까? 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만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꾸짖을까를 생각해요, 먼저. 벌써 그 상담을 할 때 어떻게 꾸짖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속을 정확히 파헤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실망한 자, 본인의 말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마음에 내 말, 내 고통을 담을 생각은 없고 오직 내가 말할 때 너희는 너희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들이 나에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나중에 세 친구가 다 말을 했을 때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You miserable friend라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친구더라. 끔찍하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끔찍하게 싫은, 나를 아프게 하는 친구더라. 잘못된 위로자더라.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우리가 언제든지 오류 가운데 살 때,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권위를 가지려고 그 사람의 우위에 서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심지어는 영적인 경험까지 팔아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들었다, 계시를 들었다 하는 말을 쉽게 하면서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욱더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동정이니라 하는 이 말. 그리고 내 말이 너희에게 바람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경청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픔에 빠진 자들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 위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이쯤 네가 괴로움을 토했으면 됐어. 이게 친구들이잖아요. 7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없어져?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는데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을 벌려서 말할게, 들어봐라. 아니요, 아니요, 그때를 참아야 되는 건데 성급했어요. 시간도 내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했지만 위로되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하셨습니까? 또 이제 어떤 위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왜 상대방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말만 하기 때문이죠. 듣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마음 문을 열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욥의 고통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의 상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고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한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서 계시를 얻고 지혜를 얻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또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이런 좋은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이렇게 좋은 위로자로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몇 년 전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해요. 쉽게 조언하고 쉽게 제 마음도 만져주는 것처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 음악 하나가 제 모든 마음을 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메시지로 이 음악을 보내줬지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차에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보내주신 분의 그냥 위로가 그 동정이죠, 동정. 그 동정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 고치셨어요. 이 찬양은 한국의 가수, 크리스찬 가수 나얼이 부른 찬양이고요. 폭풍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원래 이 찬양의 그 가사는 암 투병 중인 목사님이 지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가사가 되어서, 노래가 되어서 나왔는데, 한국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찬양은 목탁을 두들기던 스님도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절절한 찬양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메시지가 스님을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얻는 것, 위로와 참 지혜로운 동정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기가 닥쳐오는데 우리 샘물교회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또 각 가정에서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참 위로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큰 깨달음과 계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